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다라고 꼽으라고 하면요. 그 중에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뒤틀어지고 무너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기쁨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이 소통이 잘안 되고 자녀들과의 이 대화에 또 불화가 있고 이러면서 이 관계가 망가지며 부모님들이 실망하게 되고 또 슬퍼하게 됩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까지 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 관계가 뒤틀어지고 망가지면 그 다음에는 이 가정이 천국이 아닌 지옥 같은 곳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망가지게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귀한 주일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아, 이게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설교자가 하는 말이 나를 향해 하는 공격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35년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목회는 관계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망가지게 되면요. 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은 어떤가 하면 가해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정당화를 시킵니다. 이 피해자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돌려줄까? 당한 만큼. 내가 힘든 만큼 갚아주리라, 돌려주리라,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복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 볼 때도 그렇죠. 우리가 항상 보면은 똑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이 악한 사람이 막 이기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의로움이 이기면 아, 정의로 끝나는구나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악이 마지막 장에 가서 승리했다라고 끝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제 2편이 나올 것이다. 요 다음번에는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관계 가운데 서로 서로를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복과 복수를 하는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있는가 하면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겠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남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에 멈추고 너희들 서로 화해하라고 잘못했다 그러라고 용서하라고 하면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건 쉽지만 내가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갤럽 조사 연구소에 가면요, 미국 성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피해자일 때 용서하겠느냐 아니면 복수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미국 성인들은 84%가 복수보다는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은 쉽죠. 이론적으로는 다 옳은 일이죠. 그러나 내가 당했다. 내가 배신당했다. 내가 참으로 피해자다 할 때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관계의 중요성도 알고 용서의 능력도 알면서 왜그 일을 그렇게 힘들어할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악함이요,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부부싸움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요, 이 책임전가를 합니다. 여자는 뱀에게 책임전가하고 또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전가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가 원치도 않는 저런 여자를 만들어줘갖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하냐. 여러분, 인간은요,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에, 주관할 때에 관계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죄 때문에 망가졌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우리의 악함과 죄 때문에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백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서라고 부릅니다. 용서. 용서는 우리 신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시리즈를 쭉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주 큰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남은 것들은 뭔가 하면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입니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사랑에 대한 고백도 있어야 되겠고 소망에 대한 고백도 있어야 되겠고 한데, 이런 것은 어디 갔는지 없고 이 죄 용서 받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스텝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에서도 참 그 구절을 말씀해 주셨지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백이 없으면요,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그때부터 관계가 회복되고 이 관계가 회복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관계가 이제 막 좀 안 좋다가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회복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 전엔 대화가 불가능하죠. 죄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로써 해결하고 하나님은 용서로써 우리와 관계를 다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파워는 무엇인가? 관계를 회복하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할 일은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용서하지 않는 이것은 참으로 성경에 보면요, 이곳저곳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어느 사람이 왕에게 큰 돈을 빚졌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도저히 뭐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왕이 탕감해 줬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는데 나와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이런 일을 보면서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에게 또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사는 이런 삶이 우리 삶의 행복과 축복과 기쁨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좋아서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용서해 준 만큼 나도 용서함을 받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문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Forgive u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를, 우리가 이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만큼, 그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죄를 용서해 줘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마지막 아멘으로 딱 끝나고 6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절에서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14절, 15절 주기도문 끝나고 그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가 우리에게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머스트예요. 이건 그냥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그 유지하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듭니까? 당해보니 너무 아프거든요. 내가 당해보니, 직접 당해보니 너무 힘든 것이에요.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제 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셔서 보통 보면 억울한 일을 이렇게 좀 하소연하시는 이런 차원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듣다 보면요, 같이 화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 너무 힘드시겠다고, 너무 아프시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만들어낸 말, 뭐 인터넷까지 올리고 AP통신보다 더 빠르게 또 퍼뜨리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요,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또 귀들이 다 얇아서 아, 뭐 옛말에 틀린 거 있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가 있겠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이런 단어도 있죠. 그 사람의 이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것이 법정에서도 뭐 이게 그냥 접수가 됩니다. 명예훼손되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뭐 신문에 내고 하면서 사진도 가짜 사진을 막 올리고 이러면서 명예훼손을 해서 법정에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만나, 길에서 만났는데 자랑하시더라고요. 나 백만장자 됐다고, 100만불 이겼다고, 명예훼손해서 100만불 얻었다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얻어서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처럼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떤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수해서 내가 쾌감을 느끼고 내가 이겼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저 사람을 본때를 보여주리라,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리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참 뭐 소송 걸고 내가 뭐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바라봅니다. 왜? 침묵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요, 전쟁을 주님께 맡기세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좀 불쌍히 보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 됐구나.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면 어디서 뺨 맞고 와서 나에게 화풀이 할까. 두 번째로 용서가 힘든 이유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내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아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뭐 봉사도 하고 착하고 의롭고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만큼만 해보라고 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선 사실 십자가에 달릴 필요까지는 없으셨을 텐데 그냥 회초리 몇 대면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이언트라고 여긴 우리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비교할 때에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더 영적으로 더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영적 자이언트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 am the worst of sinner. 난 죄인 중에 최악의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평가였습니다.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됨을 아는 만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 참 저의 동생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한국의 탱크 목사라고 불리는 홍민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런 크리스천 프로그램에 이 홍민기 목사가 얼마 전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부산의 큰 대형교회 담임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개척해서 작은 교회를 하다가 대형 교회를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뭐 그냥 인사하고 급신하고 급신거리고 친구하자 그러고 막 그러는데 좀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그만두고 사임하고 이제 사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언제 봤냐는 듯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이런 힘든 그런 참 죽음의 그런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시편 23편에 비추어서 쓴 책입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아주 참 잘 썼더라고요. 은혜가 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누가 그 주위에는 그 청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간사들이 많습니다. 이 가까이 하는 자기 뭐 동생들이라고 하는데 무슨 꼭 조직 같아요. 동생들이라고 있는데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뭐 누구누구가 목사님 막 그냥 험담하고 악담하고 막 그냥 없는 얘기 만들어내서 그런다고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줘야겠다고 손 좀 봐줘야겠다고 그럴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잘 모르는데 그 정도 이야기하면 나를 알면 더 심하게 악하게 이야기할 텐데 아 그냥 놔두라고. 내가 누군지 진짜 알면 그보다 더 안 좋은 얘기를 할 텐데 아이 다행이라고 그 정도인 게 그냥 그러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악함을 깨닫는 만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만큼 용서가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요 과거에 용서해봤는데 각본대로 안 된 거예요. 아 용서를 하면은 아 참 내가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화해하고 그냥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면 좋겠는데 아 뭐 용서한다고 했는데 용서 받지도 않고 뭐 그냥 끝까지 가보자고 막 이러고 하니까 각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각본대로면 내가 용서 구하면은 아 그래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해 줘야지 그러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은요 나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한 다음에 내가 그 뒷일까지도 다 뒤처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는 건 내 몫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내 몫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각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 정도면 충분하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각본대로 안 되니까 일곱 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본대로 안 돼도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 끝없이 그냥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어떤 분들은요 용서하러 갔다가 또 싸웁니다. 용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 또 싸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용서하기 힘든 이유가요, 용서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용서해라, 참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끔찍하고 어렵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런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안고 살면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Let it go, release 해야 돼요. 놔야 돼요. 어디에 그냥 이걸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벤트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조금씩이라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진짜 용서가 돼야지 짝퉁 용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도 그 용서 아닙니다. 이를 갈면서 억지로 참자 하는 거 이거 용서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요, 이 노액션 상태로 갈 때에 아무 일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잘못됨을, 나의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일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나의 해결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번 지금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마태복음 쭉 하고 있잖아요. 누가 참 이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할 거 용서하고 또 용서를 내가 구해야 되면 용서를 구하고 우리에게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격상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용서는요 타고난 성향이나 인간의 선함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시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니까, 성경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는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치른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용서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힘들다는 만큼 용서하지 않는 삶은요 이것보다 더 힘듭니다. 용서하지 않음에서 오는 후유증은요 우리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 삶에서 평안을 앗아가고 우리 삶에서 행복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가다 보면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Shoving under the rug. 그냥 카펫 아래 계속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집어넣다 보면요, 이것이 쌓여서 누군가 걸려 넘어집니다. 보통 자녀들이 걸려 넘어지죠. 상처를 받습니다. 아파합니다. 해결해야 돼요. 내가 자존심이 강하고 내가 참으로 쑥스럽고 그런 일 안 해봤는데 할지라도 잘못했다 하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우리는 용서하는 만큼, 용서를 받는 만큼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풀 길은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요 1절 2절에 죄를 용서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받은 사람의 이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을 때에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는 것과 용서받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사는 것, 여러분 선택하라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어린아이도 그 누구도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는 그 결단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에 이것이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치리 뭐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뭐 겨우 죽지 못해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여기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뭐 부자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이상 나는 불행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지금 와서 이러냐고. 아니요. 제가 어느 임종예배 어느 분 저 권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데 용서를 구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들 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말씀하시고 가시냐고. 일찍 해주셨으면 우리 관계가 너무 좋았을 텐데 왜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냐고. 뭐 돌아가시면서라도 하셨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좀 일찍 했으면 자녀들과 남편과의 관계가 훨씬 더 행복하고 기뻤을 텐데 평화로웠을 텐데 마지막에 가서 그냥 그 한마디 하고 가신 게 자녀들은 아쉽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찬양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용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용서 구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해주는 것도 힘듭니다. 왜?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거든요. 그 상처를 볼 때에 참 이게 리마인더예요. 아휴, 아직 아픈데. 그러나 그 아픔과 관계가 망가져서 겪는 아픔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회복됨 가운데의 그 기쁨은요 말로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화해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더 좋아지잖아요. 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잘못한 것 용서합니다. 뭔지 꼬집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면 저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아니요 그건 저 크고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또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살기 원하오니,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 삶의 기쁨과 또 평안과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